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한 번도 이렇게 방문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말씀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에 참고 구절 PPT로도 이렇게 올라올 텐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 2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통 이제 유대인 남성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에 3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던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막절,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3대 절기에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즈음에 예루살렘에는 항상 이렇게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예루살렘 거리가 어땠는지를 상상해 보면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입니다.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보면 이때 홀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가보면 이때 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10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중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서는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절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제 그의 제자들의 어떤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이 초기에는 기초가 튼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들의 믿음이 좋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나에게까지 들리는구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힌 겁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은, 개척 멤버들은 다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배경으로 있다가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초기 멤버들입니다. 자, 그런데 AD 49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성경에서는 시기를 언급하지 않지만 역사 기록에 따르면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보통 로마가 유대인에 대해서 관대했는데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며 이렇게 추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면서 그 이후에 고린도로 이주해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났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죠. 아무튼 이때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추방령 이후에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창기 멤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칙령을 계기로 해서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 중심에서 이방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기록에 따르면 5년 후에 AD 54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양자인 네로 황제가 아버지가 내린 이 유대인 추방령을 무효화시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무효화하면서 5년이 지나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5년 만에 로마로 복귀를 합니다. 자,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로 복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 구절이 로마서 16장 3절에 있는데 화면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 말미에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가, 보통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도 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칙령이 무효화되면서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교회로 복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로 유대인들이 복귀를 했는데 로마 교회에 5년 만에 복귀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중심이 핵심 멤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5년 만에 돌아오니까 교회가 이방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재편이 된 겁니다. 이런 느낌이죠. 마치 이렇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빼내듯이 그런 느낌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로마 교회는 이 문화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율법이나 어떤 음식 문제, 문화 차이로 굉장히 큰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혈통으로 어디 출신이죠? 유대인 출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9장 1, 2,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륵의 친척, 고륵의 친척은 동족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토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였음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비율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 신자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을 하는데 좀 더 뒤로 넘어가서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자 15장 1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방금 살펴본 이 로마 교회 배경에 따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로마 교회 내 다수파인 이방인 신자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로마 교회 내 소수파인 유대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자, 사실 이 두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모두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원 이후이죠. 구원 이후에 자, 유대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자,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율법적인 관습을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은, 왜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관습을 버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관습상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음식법이 있잖아요. 정결법에 보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고 그것이 당연시되던 문화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어떤 문화적으로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 신자들이 율법에서 금한 대표적인 음식이 돼지고기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코쉐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코쉐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코셔라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음식, 허용된 음식이라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할랄을 먹듯이 할랄이 이제 허용된 음식이죠. 율법에서 허용한 음식만 먹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율법에서 허용한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지 않는 음식을 만약에 유대인 신자가 먹는다라면 관습에 따라서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자, 외국에 가면 이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의외로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이제 외국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영상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설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팀 켈러 목사님만 해도 이제 저희와 신학 노선이 같은데 켈러 목사님 설교하는 영상을 봐도 약간 좀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양의 세계관, 서양의 사고방식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 예의지국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이 수요예배 강단에서 넥타이를 차지 않고 남방에다가 마이를 거치고 설교한다면 조금 아마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느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로마 교회 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다수파인 이방인 신자들이 자유롭게 소수파인 유대인 신자들 앞에서 돼지고기나 그 밖에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마구마구 먹으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먹을 수 있는데 유대인 신자들 앞에서 마구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먹지 않는 유대인 신자들 앞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굳이 쉽게 표현하자면 야, 뭐 그렇게 쫀쫀하게 굴어. 그냥 먹으면 되지. 뭐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믿음이 강한 자, 즉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다수파인 이방인 신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4장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을 3절이 묘사해주고 있고 특별히 다수파가 소수파를 향해서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의 신자가 유대인 신자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다 아시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제 음식에 관한 말씀인데 애초에 부정한 음식은 없다. 원래 하나님이 다 태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괜찮다라고 대전제를 깔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맥락에서 본다면 그 자유를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이방인 신자들처럼 사용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14장 로마서 14장 15절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행동이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받아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7절은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 단락의 결론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7절은 이 논쟁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죠. 한국말로 이해하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들이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accept, 수용하라, 수용하라,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자끼리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서로를 주 안에서 인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통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고 이미 뭐 포스트 모던 사회는 훨씬 지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뭐 포스트 모던 사회다. 그만큼 많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의 대표적인 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상대주의가 다 나쁜 것인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대주의 안에서도 문화 상대주의가 있고 윤리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윤리 상대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죠?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윤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화 상대주의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서 발생한 이 갈등이 어떤 본질적인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발생한 이 음식 문제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그 문제가 너무 지나쳐서 지금 로마 교회는 꽤나 심각하게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뒤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바울, 로마서를 쓴 바울의 말인데 빌립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라 꽤 좀 단호하게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대 빌립보 교회 내에 할례파가 들어와서 교회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파는 어떤 주장을 한 것일까? 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할례파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즉 예수로 말미암는 그 핵심 교리인 구원 교리를 무너뜨리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서 단호하게 얘기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동물인 개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이 개들이다라고까지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수용하라고 하지 않고 삼가라,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뒤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처럼 굉장히 단호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반응하는 사도 바울이 같은 빌립보서에서 조금 다른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네, 원문에 보면 여성 명사거든요. 이 두 여인이 서로 갈등을, 꽤나 큰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 두 여인의 갈등은 단지 두 사람만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그룹이 나뉘어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큰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그 여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큰 갈등을 겪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그러니까 누군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익명의 동역자에게 두 여인의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킨 그 두 여인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삼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일으켰지만 복음에 함께 힘쓰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갈등을 잘 중재하라고 하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할례파는 복음의 근간을 뒤흔든 이들이기 때문에 삼가야 되지만, 멀리해야 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내에서 물론 갈등을 일으켰지만 이들이 일으킨 갈등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의 갈등과 같은 범주의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삼가라 하지 않고 받으라, 수용해라. 어떻게 보면 아까 이것도 로마서 15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죠. 1차에서 3차 전도행을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로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에서 3차 전도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은 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냐면 동쪽 지역입니다. 로마 동쪽 지역에 대부분의 1차, 3차 전도행 때 세워진 교회들은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거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 이제 충분히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다 복음화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열매와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충분히 이쪽 지역에서 씨를 뿌렸다고 판단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자, 로마서 15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죠.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가겠다고 말하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로마를 기준으로 하면은 수리아 안디옥교와 정반대인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기준으로 본다면 동쪽 지역에는 충분히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서쪽 지역은 거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복음의 미개척지인 서쪽 지역에 가기를 바라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복음의 전초기지인데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서쪽 지역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죠. 로마서는 어디서 쓴 편지냐면 고린도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새로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로마 교회 현재 상황이 어떻죠? 분열되어 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첨예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꽤나 길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시작해서 15장 7절에서 끝이 나는데 7절이 결론이라고 말했죠. 바로 그 결론 바로 앞부분인 15장 5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유심히 보면 5절에서 6절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기도로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결코 획일화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한국으로 따진다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이 한국에도 존재하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명절 때 느끼셨겠지만 어른 세대와 또 젊은 세대 간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좌와 우가 다르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서로가 자기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몸담았던 이제 선교단체가 이제 한국명으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이제 넘어온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지 않고 YWA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줄임말이냐면 Youth with a Miss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복음을 가진 젊은이들이라는 뜻의 Youth with a Mission인데 저희끼리 한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Youth with a Mission이 아니라 유스 위드 얼랏 오브 미팅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세미나나 어떤 훈련 학교를 하기 전에 얼랏 오브 미팅 정말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하기 전에 회의 한 이후에 피드백 회의가 너무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유스 위드 미션이 아니라 유스 위드 얼랏 오브 미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 안에서도 서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의가 많은데 이 회의 때 싸워라. 싸울 수 있다. 충분히 싸워라.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의견을 정리하되, 그러나 그 싸움이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숙으로, 그리고 하나됨으로, 그리고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지만 현실에 이 내용을 적용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들이받고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겠지만 이 일은 우리 실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 시쳇말로 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없으니 주님, 주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일은 은혜를 뼈저리게 아는 성령의 사람만이 해볼 수 있는 일이다.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혜를 뼈저리게 하는 성령의 사람만이 해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마도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경험이 있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두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것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늘 기도하죠. 물론 힘듭니다. 그래서 버거워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주 앞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너무 힘이 들면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너무 힘이 들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너무 우습게 보이나? 아니면 나만 너무 바보같이 배려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너무 만만하게 생겨서 자꾸 나한테 이러는 것인가? 왜 자꾸 나한테만 이렇게 거칠 것을 두는가? 뭐 더 나아가면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 나도 한번 좀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이라고 좀 보여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중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고민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5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15장 7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한 자들이냐면 수용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먼저 경험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그러니 너희는 서로 수용하고 사랑해야 된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힘으로 기도함으로 그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도전이 너희의 삶에 놓여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 해야 될 연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이 연습을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남포교회가 그런 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용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주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며 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날마다 주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